마태복음 6장 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착한 아이 컴플렉스라는 말을 잘 아시죠? 예. 착한 아이 증후군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좋은 말 같습니까? 예. 좋지 않은 말 같죠? 예, 좋지 않은 말입니다. 착한 아이 컴플렉스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착한 아이라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늘 자신의 욕구나 욕망을 억압하는 증상입니다. 그러니까 속으론 그렇지 않으면서 겉으로 잘난 척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왜 이런 증상이 생길까요? 착하지 않으면 부모님이나 보호자로부터 버림받을까봐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컴플렉스가 어린 아이에게만 있겠습니까? 물론 어른들에게도 있습니다. 어릴 때의 착한 아이 컴플렉스가 어른이 돼서는 착한 사람 컴플렉스가 되기도 합니다. 또 혹은 어린이 돼서 새롭게 생겨진 여러 가지 두려움 때문에 새로운 컴플렉스가 생기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착한 남편 컴플렉스, 뭐 착한 아내 컴플렉스, 또 혹은 회사에서 이 착한 사원 컴플렉스,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착한 사람 컴플렉스 중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무서운 컴플렉스가 뭘까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착한 성도 컴플렉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착한 성도 컴플렉스가 뭔지 금방 짐작이 되시죠? 내가 착한 성도가 되지 않으면 버림받을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마음에도 없는 이 착한 행동을 하면서 착하게 보이려고 애쓰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착한 성도 컴플렉스가 나쁜 겁니까? 물론 나쁜 겁니다. 아주 나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자기의 욕심을 절제하고 착하게 사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욕심을 절제하고 바르게 사는 것은 성령님의 열매입니다. 아주 좋은 겁니다. 그러면 뭐가 나쁜 겁니까? 착한 척 하는 것이 나쁘다는 말씀이에요. 성령님의 감동으로 욕심을 절제하는 사람은 자기가 악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늘 감사하며 삽니다. 그러나 자기 속에는 악한 모습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거만해지지 않습니다. 또 악한 사람을 봐도 비난하지 않습니다. 자기도 속은 악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히려 악한 사람을 보게 되면 불쌍히 여기면서 용서해 주게 됩니다. 이게 성령님의 감동으로 자기 욕심을 절제하면서 사는 소위 착하게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착한 성도 컴플렉스를 가진 사람은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죠. 특별히 한 두 가지 문제가 나타나게 됩니다. 첫째는 마음은 욕하면서 겉으로는 아주 착한 척 하게 된다는 겁니다. 위선적인 거죠.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위선자를 얼마나 싫어하셨습니까?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주셨죠.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저주하거든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여기 외식한다는 말은 위선적으로 산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착한 성도 컴플렉스가 있으면 이렇게 위선적인 생활을 하게 되니까 얼마나 악한 종교인이 되게 많은 겁니까?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둘째는 또 착한 성도 이 컴플렉스를 가진 사람은 남이 자기처럼 살지 않는 것을 보게 되면 비난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 볼 때 나처럼 살지 않으면 비난한단 말이에요. 난 지금 착한 성도로 보이기 위해서 내 욕심대로 살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위선적으로 이렇게 사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마음에서 그렇게 우러나온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 부담 때문에 억지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자기는 착한 성도로 살아가는 게 힘든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자기 욕심대로 말 그냥 적당히 살아가니까 그게 꼴보기 싫은 거예요. 미운 겁니다. 그래서 상대를 정죄하고 비난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진짜 이 착한 성도와 착한 성도 컴플렉스를 가진 사람의 겉모습은 굉장히 비슷하죠. 둘 다 죄를 멀리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건 아주 비슷합니다. 그러나 속마음은 전혀 다릅니다. 진짜 착한 성도는 착한 마음으로 사랑을 베풀고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서 도와줍니다. 그러나 착한 성도 컴플렉스를 가진 사람은 겉으로만 그런 착한 행동을 하면서 속으로는 미움과 불평이 가득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다른 사람의 악행을 보면은 정죄하기도 하고 비난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모습을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이 성경에도 이 착한 성도 컴플렉스를 가진 사람들이 금방 여러분 생각나죠? 우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위선적이긴 하지만 얼마나 율법을 잘 지켰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사실은 불쌍하게 여겨야 할 터인데 불쌍하게 여기기보다는 아주 신랄하게 저들을 비난했습니다. 아, 우리는 지키는데 저것들은 안 지킨단 말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위선적인 바리새인들에게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꾸중을 하셨던 겁니다. 요한복음 7장 49절에는 이런 말씀도 나오지요.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자, 이러니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 당연히 이런 사람들로부터 신앙 지도를 받는 사람들은 당연히 비슷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착한 성도 컴플렉스를 가지게 됐습니다. 옛날 그 당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아주 적나라하게 나타나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의 잘못된 기도를 지적하고 계시는데 그게 바로 착한 성도 컴플렉스를 가진 기도였습니다. 착한 성도 컴플렉스를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착하게 보이려고 애쓴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착하게 보이려는 모습이 두 가지 양상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착한 모습을 보이려고 애쓰는 것이에요. 그럼 다른 하나는 뭐겠습니까? 하나님께 착한 성도를 보이려고 애쓴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은 이런 사람에게 착한 모습을 보이려고 하고 하나님에게까지 착한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이 두 가지 모습을 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자, 여기 5절, 6절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 우리들이 잘 아는 말씀이죠. 기도할 땐 누구에게 보이지 말라고 그러죠? 사람에게 보이지 말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러지 마라. 왜 사람에게 보이지 말라고 그럽니까, 여러분? 여러분 기도는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하는 거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기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람들에게 착하게 보이려고 하는, 소위 사람들 앞에서 착한 성도처럼 보이려고 하는 착한 성도 컴플렉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걸 하지 말라고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7절과 8절 말씀을 보세요. 거기 보면은 이방인과 같이 승언부언하지 말라고 그러시지 않습니까? 여기 이방인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 우상숭배하는 사람.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은 기도하는데 중언부언한다는 걸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언부언하는 이런 기도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아니,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하나님 모르고 기도한다고 하면 그게 무슨 기도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런 기도를 드립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 앞에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들어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이거 하나님 모르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 뭘 보십니까? 제가 수차례 강조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잖아요. 기도할 때도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하는 마음을 보십니다. 여러분 이걸 뒤집어서 거꾸로 말하면은 하나님은 뭘 보시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의 외형을 보시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지 않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의 외형이라고 그랬는데 이 기도의 외형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도의 양입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외형, 기도의 양을 보시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몇 시간 기도했는지, 몇 번 기도했는지, 얼마나 기도했는지 이거 안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또 하나님은 기도의 외형을 보시지 않는다고 하는 또 다른 하나는 기도하는 표현 방법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어떤 미사 요구를 사용했는지, 얼마나 뭐 수려한 문체로 기도했는지 우리 하나님 그거 안 보신다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의 그 속, 중심, 마음만 보신다는 겁니다. 양도 보시지 않고 표현하는 방법도 보시지 않고 사람이 중언부언하는 것은 양을 보실까 봐 양을 누리려고 그러는 것이고 미사업을 쓰려고 그러는 것이고 하나님께 자꾸 외형을 보이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그런가 안 보시니까 그러지 말고 진정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지금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외형을 보시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7절과 8절에서 지적하시는 것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런 모습 보이려고 하지 마라. 뭐 좀 이상하게 생각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 보이려고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여러분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내 기도 모습을 보여드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 기도의 외형이나 어떤 외부적인 모습을 전혀 보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기도의 모습을 하나님께 보이려고 그럴까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는 그 이유는 뭘까요? 그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겁니다. 뭘 몰라서 그러는 거죠? 한 두 가지 몰라서 그러는 거죠, 여러분.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고 하는 그것을 그 사람이 모르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는지도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기도하는지도 아십니다. 기도할 때 무슨 생각으로 기도하는지도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시는데 뭘 보여드리겠어요? 또 둘째로는 하나님은 이미 나를 사랑으로 내 모습 그대로 다 이미 받아주셨다고 하는 그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보이려고 하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께 오기만 하면 다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 만나주시고 들어주십니다. 하나님께 나올 때 뭘 가지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돈 가지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무슨 예배 출석 증명서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닙니다. 기도하는 거 무슨 증명서 받는 것도 우스운 얘기지만은 무슨 기도 증명서, 성경 통독했다고 성경 통독 증명서 이런 거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 오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어떤 죄인도 하나님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 오기만 하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자니까. 내가 뭘 보여줘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 착한 성도 컴플렉스를 가지게 되면은 내가 착한 짓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날 버릴 거라고 생각한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잘못됐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 착한 아이 컴플렉스를 우리가 사회적으로 많이 알고 듣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착한 아이 컴플렉스를 가진 아이는 착한 짓 하지 않으면 부모님으로부터 두려움받는 것이 내가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 있는 거잖아요. 얘가 굉장히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착한 아이 컴플렉스 가진 아이가 부모님을 믿고 있는 겁니까? 부모를 믿지 못하는 거죠. 부모를 믿지 못해서 생기는 게 그겁니다. 내가 착한 짓 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버리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속으로. 물론 부모님이 믿지 못할 행동을 해서 그럴 수도 있죠. 부모님은 사람이니까 그런 부족한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부족한 모습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착해서 우리가 선해서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부터 사랑하셨어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착한 일을 하니까 내가 널 구원해 줄게. 그러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죄인일 때에 예수님이 그냥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때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바로 믿으면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시고 사랑하고 계시고 죄인일 때도 사랑해 주시고 찾기만 하면 들어주시고 만나주시고,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믿으면 이런 컴플렉스에 빠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오늘 보면 6장 8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마라. 이방인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기도를 아주 많이 하니까 하나님이 그 양을 보고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기 전부터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기도하는 양을 보고 그 양에 따라서 들어주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걸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것 안 보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가르쳐 주시죠? 우리가 기도하기도 전에 이미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거 알기만 하시겠습니까? 다 아시고 들어줄 준비를 다 하고 계시고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아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외형의 어떤 것인가에 따라서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착한 성도처럼 보이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착한 성도처럼 보이려고 위선적인 행동도 우리는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 말씀 오해하지 마십시오. 착한 성도 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이 자랄수록 착한 성도가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이 성장하는 것만큼 우리의 삶이 변합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가 착한 성도로 발전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시고 성령님의 감동으로 힘을 주시고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과 교제하며 정말 착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 뭐이 되지 말아야 합니까? 착한 성도 컴플렉스에 빠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은 우리는 위선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위선자가 되면은요, 예수 믿는다면서도 위선자가 되면은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슬픔을 드리게 되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도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응답되지 않게 되어버리고 말 겁니다. 착한 성도처럼 돼야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것은, 이건 불신앙이에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신학적으로 표현하자면은 율법주의라고나 할까요? 이건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고 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오지 못하고 있는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죄인인 나를, 믿음의 출발은 내가 죄인이에요. 내가 죄인이 아니면은 믿음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믿음의 출발은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됐기 때문에 거기에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믿음은 내가 죄인인데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날 위해서 예수님이 은혜를 내려주셔서 구원해 주시는데 그걸 믿고 주님께 구원해 달라고 의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죄인인데도 사랑한다고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그러나 착한 성도 컴플렉스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잖아요. 이런 불신앙에 빠지면 이 신앙생활이 엉망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겉으로 굉장히 좋은 신앙인처럼 보이지만 속은 아주 비참한 성도가 되어버린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제가 한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지 못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지 못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겠습니까? 착한 성도 컴플렉스를 가진 사람은 늘 하나님께 착한 성도라고 하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애를 쓰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서 착한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성도가 되는 겁니다. 또 둘째로는 착한 성도 컴플렉스를 가지면은 자기 자신이 구원받게 어렵게 되어진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못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게 아니라 자꾸 내가 착하게 되려고 내 행동을 자꾸 의지하게 되는 거니까 내가 먼저 돼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이건 날 믿는 거거든요. 이게 율법주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구원받기가 어려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신앙생활에서도 악한 모습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죽은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도 여러분 이런 잘못된 신앙 때문에 신앙생활 잘못하는 모습들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우리 아까 바리새인들 생각했잖아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잘못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지적하고 주신 말씀 중에 여러분 탕자의 비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죠?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거기 탕자의 비유를 보면 두 아들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이 두 아들 중에 누가 착한 아이 컴플렉스를 가진 아들 같습니까? 큰아들이지요. 작은아들은 컴플렉스가 없어요. 제 마음대로 나쁜 짓도 이래도 다 하잖아요. 그런데 이 큰아들은 아버지 곁에서 얼마나 참 착하게 살려고 애를 씁니까? 지금까지 아버지 앞에서 착한 아들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아들이 진짜 착한 아들이 아니고 착한 아이 컴플렉스를 가진 아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동생이 돌아오게 됐을 때에 하는 그 행동이 그걸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동생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큰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악한 짓을 한 동생과 그 동생 영접한 아버지를 싸잡아서 비난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 누가복음 15장 29절과 30절 말씀이에요.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니와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겁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여러분 여기에는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 동생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아주 지금 비참한 몰골로 돌아온 이 동생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오직 자기는 착하게 보이려고 악한 짓을 억제하고 여태껏 그렇게 아버지를 섬기며 살았는데 동생은 악한 짓을 했기 때문에 미워하는 그 마음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화를 내며 동생을 미워했는지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라고 하는데도 들어가지 않을 정도였어요. 얼마나 그동안 아버지의 말 잘 듣고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아버지께 반항하고 있잖아요. 이런 모습을 보면은 이 큰아들은 진짜 착한 아들이 아니라 착한 아들 컴플렉스를 가지고 착한 아들인 척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큰아들이 지금까지 악을 억제한 것은 사실 잘한 일이지요. 그러나 그 억제하는 마음이 진정한 사랑으로 한 것이 아니라 컴플렉스 속에, 두려움 속에 참고 억지로 했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에 가서는 여기에서 폭발해버리고 만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착한 것이 한순간에 다 무너져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읽어보면 마지막 부분에 가보시게 되면 큰아들과 둘째 아들 중에 누가 더 나쁜 사람 같아요, 여러분? 큰아들이 더 나쁜 것 같지 않아요? 돌아온 탕자, 돌탕보다 집안의 탕자, 집탕이 더 나빠요, 여러분. 그러니 다 무너져버리고 마는 겁니다. 착한 성도 컴플렉스를 가지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억지로 선한 척하는 마음을 갖게 돼. 감사와 기쁨 속에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의무감과 부담감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옵니다. 그래서 마음에 불만이 있고 자기처럼 하지 않는 사람을 보게 되면은 여기에 큰아들처럼 비난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성도들 중에 이런 모습을 어떤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가 우리 인간적으로 보기에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이런 모습을 가지기 쉬울까요? 아니면은 신앙생활을 못하는 사람이 이런 모습을 가지기 쉬울까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중에 누가 컴플렉스를 가지게 되죠? 첫째 아들이 컴플렉스를 가진 사람이라는 거 우리가 잘 알았습니다. 사람들 눈에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여러분 이런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을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겁니다. 물론 진정으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훌륭한 겁니다. 지금 제가 우리가 문제로 삼고 염려하는 것은 진심으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아지랑이 같이 보기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오히려 이런 컴플렉스 속에서 왜곡된 신앙생활을 할 위험이 크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아마 우리는 모두가 다 이런 착한 성도 컴플렉스를 어느 정도는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누가 제일 많이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예? 목사겠죠? 그죠? 굉장히 무서워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너무 크게 부담은 갖지 마세요. 목사는 더 그런 사람이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게 정말 우리 모두가 조심해야 될 모습이라고 하는 거 우리 잊지 말아야 될 겁니다. 순식간에 빠져버리는 실수입니다. 오늘 우리는 늘 새롭게 주님의 은혜로 변화되지 않으면 목사나 중직자일수록 더 위험한 신앙생활에 왜곡된 모습에 빠질 수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때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스스로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 속마음을 바라보고 깨닫고 인정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져야 되는 거예요. 남들이 날 보고 천사라고 그래도 사실은 나는 사람들에게 착하게 보이려고 위선적으로 행동할 때가 많았던 사람일 뿐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착한 성도로 보이려고 억지로 애를 쓸 때도 많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다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착하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왜 문제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착한 성도가 되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사실 좋은 일이에요. 또 다른 성도를 사랑해서 저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내가 착하게 사는 건 대단히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내가 착하게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날 버릴 것이라고 생각해서 위선적으로 행동하는 그것이 문제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 부담이 되고 다른 사람 포용하지 못하게 되고 비난하게 되고,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을 때 우리는 스스로 솔직하게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착한 성도 컴플렉스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기쁘게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착한 성도 컴플렉스에 나타나는 모습이 위선적인 신앙생활과 함께 남을 쉽게 비난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다 경험하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기쁘게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진짜 착한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뜻을 더 알고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어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수록 더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또 기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도 합니다. 진짜 착한 성도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착한 성도 컴플렉스를 가진 성도는 억지로 하나님 앞에 착하게 보이려고 그저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면 알수록 부담만 더 커지게 되는 겁니다. 아니 뭐고 그것까지 해야 되나? 예. 여기까지만 해도 내가 충분히 착한 거 아니야? 왜 그것까지 해야 돼? 이렇게 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는 말씀을 들으면 불만도 생기게 되는 겁니다. 특히 내가 살 수 없는 말씀을 들을 게 더 큰 부담이 생기게 되고 더 큰 불만이 생기고 꼭 그렇게 살지 못하게 될 때는 낙심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감동 속에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런 컴플렉스 속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는 말씀을 들을 때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는 그 말씀이 부담이 되고 불만이 생기고 오히려 낙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직분을 주셔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직분을 주시고 또 사명을 주셔도 그게 부담이 되고, 난 지금까지 하고 있는 이것만도 힘든데 왜 또 사명 맡기지? 왜 직분 주시지? 부담되고 힘들고 또 자기 생각대로 잘 안 되면 낙심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는 말씀 들을 때 잘 따르기 힘든 말씀이라고 생각에 비해서 부담되거나 그렇게 살지 못해서 낙심이 되면은요, 그냥 다른 거 보지 말고 뭐 내가 할 수 있나 없냐 그런 거 보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극진하게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잘 되라고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 어려운 계명도 주시고 그런 사명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 믿고 그 모든 계명이나 그 모든 사명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따르기 어려운 말씀도 주십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그 말씀 받으면은 감사히 받은 그 모든 것들이 축복이 됩니다. 그렇게 살지 못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사랑하고 계시고 계속 사랑하고 계십니다. 못 살아도 용서해 주시고 못 살아도 그렇게 못 살아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우리에게 너무 어려운 계명 주신다고 우리에게 너무 큰 것을 맡긴다고 여러분 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날 믿어주셔서 그렇게 고귀한 삶을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쁘게 우리는 받으면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살려고 기도하며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끌어주시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평가해서 우리를 미워하고 저주하고 그러시는 하나님 아닙니다. 계속 사랑 속에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요 절대 착한 성도 컴플렉스에 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올바른 삶을 살라고 명령하실 때도 그것 때문에 부담 가질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날 믿고 사랑하셔서 그렇게 존귀한 삶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계명에 대한 부담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새로운 직분을 주시거나 또 여러분에게 귀한 새로운 사명을 주셔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귀한 직분과 사명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의무감이나 부담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먼저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은 이런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언제든지 잘해 주시려고 그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뭐이 필요한지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도 다 아십니다. 무엇이 부족한지도 아십니다. 우리가 착한 일을 하려고 애를 쓰고 착한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은 더 사랑해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며 은혜와 축복을 우리들에게 내려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형편을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노력도 보지 아니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이미 착한 성도가 되는 겁니다. 착한 성도가 되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그것만으로도 믿고 사랑하는 것이 이미 착한 성도의 삶인 겁니다. 그런 자존감 속에 착한 성도 컴플렉스를 벗어버리십시오.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억지로가 아니라 기쁘게 순종하며 헌신하십시오. 내 생각대로 다 하지 못해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냥 감사하며 사십시오. 하는 만큼 하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감사와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성도가 되고 좋은 열매와 보람이 가득한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믿고 착한 성도 컴플렉스를 가진 성도가 아니라 진짜 착한 성도가 돼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우리 자신도 자존감 속에 복된 신앙생활을 하며 세상에도 큰 유익과 덕을 끼칠 수 있는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버림받고 저주받은 존재와 같은 죄인이었을 때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히려 뭔가 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처럼 착각하기도 하며 컴플렉스에 빠져서 위선적이고 잘못된 신앙생활에 빠질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사탄의 계략에 빠지지 않고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도 이미 다 알고 계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채워주시고 베풀어주시는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우리의 기도 생활이나 신앙 생활의 모든 것에 사람이나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감사와 기쁨 속에 신앙 생활을 하도록 우리 모두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명이나 직분을 주실 때에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날 사랑하시면서 귀한 은혜를 받도록 내려주시는 것으로 믿고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기쁨과 감사함 넘치게 신앙생활을 하는 복된 성도가 다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성도, 바른 교회가 돼서 바른 믿음 안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해서 부흥하고 성장하여 많은 영혼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복된 교회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도 바칩니다. 우리 주님 받아주시고 바친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이 어려운 때에 저들의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강건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음 전파와 함께 물질이 쓰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영광이 나타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하시는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들과 주님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